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엑소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또 가나안까지 가는 순례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은 애굽에서 가나안 전제 설교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또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행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 갔다 와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잘하는 찬송이죠. 내일은 난 몰라요. 제가 그걸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주간에 저의 그 여행 스케줄이 되는가 하면은 화요일 6시 25분 비행기를 하비에서 타고 뉴욕 라구아디아 11시 20분 도착하는 그런 그 플라이 스케줄이 있습니다. 아내가 직장을 퇴근하고 3시 20분에 집을 떠났는데 제가 뉴욕 라구아디아에 도착하기가 그 다음 날 오후 5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집을 떠나고 26시간 만에 제가 휴슨에서 부산까지 가면요 인천을 거쳐가고 부산까지 24시간이면 도착하는데 제가 가는데 2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6시 25분 비행기인데 좀 기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기다렸는데 그 기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다른 비행기로 바꾸어졌는데 한 8시 20분쯤 되니까 방송에 나오기를 라구아디아에는 커퓨가 있기 때문에 오늘 비행기 사선이 캔슬이 되고 필요하면은 하루에 하룻밤 자고 그 비행기가 8그룹으로 나누어 갖고 이제 다음 날 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다음 날 7시 20분에서 하비를 떠나서 달라스에 도착했다가 그 다음 날 뉴욕에 가니까 5시 20분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하루를 저는 온통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내일은 날 몰라요. 그대로 맞구나. 그리고 우리의 순례길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면서 우리 나순호 집사님의 가족들 또 이 집사님 딸 셋이 갔는데 한국 갔는데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몇 시간 줄여서 인천에 아마 도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뉴욕에 있는 동안 그 4th of July를 그 뉴욕에서 보냈는데 뉴욕이라는 것이 저도 대도시 산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노는 것이 격이 휴스턴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독립기념일이니까 저는 그 브루클린 브릿지인가 좀 다르게 생각 브루클린 브릿지에서 그 불꽃놀이 하는 것을 지나오면서 제가 잠깐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짧은 여행이지만은 우리 인생의 걸음도 이러하구나 또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도 이러하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과 가나안까지의 순례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영적으로 해석한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엑소더 출애굽을 하고 구름 아래에 있다. 뭘 말합니까? 구름 기둥.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뭐가 떠오릅니까? 홍해. 2절 가봅시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걷는 사건을 세례로 다시 말해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사건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이그샘플이죠. 광야 생활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그샘플, 본보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구원의 길, 구원의 도리,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믿음의 여정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느냐 보여주는데, 제가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제 시리즈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러한 길이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일곱 가지 주제로 제가 생각한다고 했죠. 첫 번째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 일곱 가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지난 시간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애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노예 생활할 때 오늘은 바로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열 가지 재앙, 유월절 어린 양, 홍해를 걷는 사건, 또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이런 주제들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애굽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렇다고 하면 애굽이 세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바로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힘든 삶을 살게 했던 바로는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창세 3장 15절을 원시복음, 보통 원시라고 하면은 좀 뒤떨어진 옛날을 말하면, 여기에 원시라고 할 말은 그죠? 최초의 복음, 첫 번째 복음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창세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머리,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 예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죠. 우리 보통 마귀라고 하면은 무섭고 흉측한 그런 그 이미지가 떠올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그죠? 마귀는 뭡니까? 아주 천사의 가면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마귀는 이미 패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오늘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마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할 때에 그 바로가 누구인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일을 통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마귀는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을 그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 바로가 마귀다. 이 바로는 마귀. 왜 바로를 마귀로 하느냐. 바로가 마귀가 아니고 결국은 마귀가 바로를 도구로 사용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도구가 되었는데, 왜 성경은 말씀은 바로를 마귀라고 그렇게 표현하느냐.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마귀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다. 한번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바로는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존재였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죠. Upper Room Discourse.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이 세상의 왕, 마귀죠. 사탄이죠.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30년은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귀한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왜냐하면은 그 요셉이 애굽의 위기를 구했기 때문에 애굽이 살고 국민이 살았던 위기 가운데서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 그 흉년은 이집트 애굽뿐만 아니고 가나안까지 흉년의 영향을 당했는데, 그런데 요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우리 생각해 봅시다. 430년 가운데 30년은 문제없이 편안하게 손님처럼 살았는데 400년은 종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뭐 100년이 지나고 뭐 20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30년밖에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바로가 요셉을 알지를 못하겠습니까? 바로가 요셉을 몰랐다, 또 애굽 사람이 요셉을 몰랐다, 그것이 아니고 바로는 요셉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받았던 은혜를 그냥 지워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죠. 또 우리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고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는 일이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방언도 하고 은사도 하고 귀한 사역도 감당하고, 물론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뭡니까? 명령이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그 다음 넘어가봅시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뭐냐? 노래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말이죠. 20절을 가봅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보통 우리 머리 가운데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 외에도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찬양 힘들면 오고 가면서 찬양을 듣고 하는 이것이 뭡니까? 감사가 있을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바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이집트에 부어주었던 은혜를 불과 30년 만에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에, 내 생활에 감사가 지금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그 순간을 막이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틈을 놓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순례길을 돌아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다고 하는 이 엑소더스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직접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순례의 길을 가다가 작은 일이 생기기만 하면 늘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때마다 사건과 사고가 터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순례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례길 가운데서도 늘 마귀는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하면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종말에 대한 설교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뭐죠? 거짓 그리스도 들이죠. 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몇 년 전 이야기지만 한국에도 재림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몇십 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성경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활동하면서 뭘 합니까? 표적도 보이고 치유 행동도 하고 기사도 보여서 결국은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밑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끌면 끌리는 대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화의 삶을 살아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특히 이스라엘 살아갈 때는 그죠 감사와 찬양을 빼앗아감으로 그렇게 자꾸만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미 말씀드린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여러 통의 카톡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빠갖고 이제 카톡을 다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들어오는 길에 이제 공항에서 비디오로 온 동영상 카톡이었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그 카톡을 열어보았더니 뭔가니까 이 어령 교수의 나에게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보니까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두 소절만 그렇게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이 이어령 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이어령 씨의 글도 읽고 수필도 읽고 아 참 이분 많이 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이제 한국이 인정하는 분인데 이분이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에 있을 때가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영접했고 나에게 이야기하네 이걸 읽어보니까 아 신앙이 짧은 글이지만 그 글 속에 그대로 스며져 있습니다. 제가 두 소절만 소개해보면 너무 잘하려 말라하네. 그러니까 자기 삶 너무 잘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미 살아있으므로 이긴 것이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말하자면 힘들고 어려운 일 위에 오지만은 그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일인데 왜 뭘 더 바라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글과 이사야 38장 16절에 20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이제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표현했던 그 마음의 고백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다시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살면서 참 과단하고 힘들게 살아있지만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는 이것만 감사하다. 이것만 해도 참을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죠. 또 다른 소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슬퍼 말라하네. 삶의 슬픔도 아름다움으로 돌려주므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슬픈 일이 찾아오더라도 결국은 돌아보면 그 슬픔이 훗날에는 아 하나님께서 이런 합력에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안다고 하면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뺏어간 그 일을 특별히 바로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가 오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생활에 오늘 본문에만 이제 맞추어서 마귀가 하는 일을 제가 설명하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되니까 그게 싫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마귀의 행사나 심보가 항상 그렇죠. 믿는 사람들 자꾸 괴롭히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관심이 아니지만 우리들에게는 자꾸만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힘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감사와 또 찬양을 빼앗아가게 만들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뭐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고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 이미 택하신 사람, 믿는 사람들도 찾아다니기 때문에 뭐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가 이런 편지를 보내었던 것이 자기가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그 주님 말씀 듣지 못하고 잠만 자다가 주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이집트 애굽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꿈을 잘 해석할 수가 있어서 그게 아니죠.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거 좀 뭐 꿈 해석 잘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총명해서가 아니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결국은 그죠? 이집트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들도 위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가 된 땅을 살아갈 때 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어야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한 자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의 흉년이 일어났죠. 그때 그 흉년은 이집트뿐만 아니고 중동 전체를 다 휩쓸었던 흉년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요셉의 아버지, 그죠? 야곱의 아들들과 그 집안 전체가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갔다가 이제 동생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 만민에서 선택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그러죠. 잘 됐단 말이죠. 애굽에서 우리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잘 되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가 싫어했다. 그 말이죠. 자, 이번에 그 하비에서 라구아르디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가니까 그 뉴욕이니까 그게 보니까 정통 유대인 복장을 하고 있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인상을 보니 아, 저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요 복장이었죠. 딱 머리에 모자를 딱 쓰고 이런 복장으로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4th of July 그날 아침에는 그 퀸즈에 있는 그 베이글을 파는 그 가게에 갔어요. 그 여기서도 아인슈타인에 가면 그 베이글이 맛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쪽의 베이글은 여기보다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퀸즈에 갈 일이 있으면 그 베이글 집에 가시면요. 샌드위치를 만들어갖고 뭐 저는 그냥 그게 그 크림을 바르는 걸 먹었는데 안에는 그 보니까 이게 뭐 세문까지 들어간 이런 샌드위치를 먹더라고요. 먹으면서 맛있다. 저도 먹어보니까 맛있는데 이런 베이글 누가 시작했는가 하면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이 만들었던 세계화시켰던 유대인들인데 실제로 저 이번에 가니까 저 처가 있는 처가가 살고 있는 그 뒷동네가 올드 요크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마치 우리가 한인타운 근처에 가면은 한인 교회들이 많이 있듯이 가보니까 조금만 가면 유대인 회당 아주 그 잘 사는 동네인데 아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이렇게 잘 그렇게 정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이민자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보다 더 잘 되니까 바로가 싫어했죠. 지금도 마귀는 성도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온갖 나쁜 짓과 또 온갖 수작을 다 걸어서 믿는 사람을 흔들려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믿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나라와 함께 하시는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깨어있으면 마귀는 성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만 십자가에 죽게 만들면 예수만 죽이면 어떻게 내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마귀는 1세기에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주님의 제자 가룟유다, 그 유대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십자가에 죽어라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쳤고 결국은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의 마귀의 계략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은 십자가로 예수 죽이면은 모든 계획이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뭘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할 수 없게 만드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탄은 십자가에서 패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머리가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도 날뛰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마귀가 끄는 대로 가지만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수작을 건다고 하면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탄은 성군 다윗도 건드렸죠. 베드로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는 사람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 자꾸만 그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주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보면 마태 13장 25절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죠? 마귀. 마귀가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다 놓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원수가 뭘 합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뿌립니까? 가라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또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자꾸만 상황을 보게 만드는 이 일을 우리가 잠자면 자꾸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미국의 그 스포츠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게 NFL이죠. 축구죠. 미식축구. 그 사람 미식축구를 뭐 미국식의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최고의 스포츠인데, 여러분 보면 꼭 싸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건 뭐가 있습니까? 룰이 있잖아요. 뭐 하면은 반칙하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퇴장도 시키기도 하고 결국은 이 경기에는 이게 다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뭡니까? 이게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온갖 나쁜 방법을 다 썼더라도 사람을 자꾸만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몸이 피곤하니까 잠자고 기도했던 베드로를 유혹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었고 돈에 눈이 어두웠던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은삼십으로 맞춤으로 공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한다. 이 보면은 눈을 어둡게 만드는 그 말이죠. 사람 가운데 미움의 눈이 어두워서, 또 결혼할 때 사랑의 눈이 어두워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미움의 눈이 어두워서 그냥 뭐 그럴 때도 있고 다양한 것으로 사단 우리의 눈을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데, 다시 말하면 마귀는 절대로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나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고 마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바로를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받은 은혜와 감사를 자꾸만 잊게 만들고 감사와 찬양 대신에 원망과 불평과 현실만 크게 눈에 뜨이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를 잊고 자꾸만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도 사탄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내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그럼 우리가 지금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또 믿음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순례길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